88과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 본문은 유대 종교가들의 위선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짧고 두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본문들은 굉장히 긴 거 보면 참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용을 이해하고 바로 전달하기 바쁜데 요거는 본문이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짧고 굵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많이 읽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뭐 특별히 해석할 만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바로 적용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번에 가난한 과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매우 연약한 위치입니다.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다 싹 걷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남겨둘 것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농사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은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면 그 누가 생각나시죠? 다윗의 족보에 오른 한 이방 여인 생각나죠? 룻. 보아스가 특별히 말했잖아요. 다 얻지 말고 그 여인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래도 평상시 거둘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서 시어머니가 놀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만 계시다면 버리는 거 없이 싹 거둬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남겨두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면은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들에게도 상당히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돼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돼 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과부라는 처지도 좋지 못한데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유, 돈이라도 좀 많은 과부는 괜찮을 텐데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돈도 크게 여겨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값이 100만원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가 딱 먹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똑같은 화폐를 보고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한 여인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가지고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스러기만 갖고서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일부의 음식을 가지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정말 부스러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과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번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생활비란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비용입니다. 정말 자기 모든 소유입니다. 비록 외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쭉 적어놨는데요. 1일 노동자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2,800원이라면 얼마 헌금한 거죠? 100원. 12만 8천원이면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죠. 굉장히 적은 돈. 여러분의 하루 용돈이 얼마나 됩니까? 밥값만 해도 5,000원인데요. 이러면 여기 5,000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거의 뭐 못 먹고 살아요. 그냥 하루 용돈 5,000원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돈이죠. 나는 500원도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가끔 폐유지 이런 거 이제 모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거 보니까요. 놀랐어요. 휴지 막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만큼만 가져가도 그게 돈으로 따지니까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백 원이 안 돼요. 막 들 수도 없는 그 무거운 것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어쩌면은 정말 그 몇백 원 내지 몇천 원도 못 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100원, 200원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껌값도 안 되는데. 그죠? 껌 요새 되게 비싸잖아요. 껌값도 안 되는 그 돈을 벌려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분이 가끔 가다가 헌금하는 거 보면요. 놀라워요. 몇만 원. 때로는 그러니까 몇만 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몇만 원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받기가 미안할 정도의 돈이에요. 마음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낸 헌금은 정말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러니까 화폐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넣은 거니까,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10원이잖아요. 10원이면 여기에 1280원이 되는 거죠. 작은, 가장 그 작은 화폐 단위. 심지어는 참새 두 마리의 가격 정도가 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 그게 있죠? 가장 작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인데 이 고드란트는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참새 반 마리도 못 사는 반에 반 마리 사는 거네.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은 진짜 가난하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러는데 벼룩의 간보다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정도의 돈이 하루 생계가 될 정도로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놀랐죠. 3번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헌금을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의 모습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부자들은 그 헌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 헌금 넣는 게 다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신용카드 이런 거 없고 수표도 없고 아마 좀 두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넣었겠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넣는 것도 보였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위의 구절에서 밝히듯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여인은 인상을 찌푸리는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하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정말 초췌한 모습의 한 사람이 와서 정말 우리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한 분이 딱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전에 저는 그런 걸 한 번 봤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걸 봤는데 정말 구별이 탁 되더라고요. 구별이 딱 돼요. 평상의 모습을 입고 와도 눈에 탁 튈 텐데 근데 복장 자체가 틀리니까 너무나 눈에 튀더라고요.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부자들이 입는 옷과 이 여인이 입는 옷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봐도 얼른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부자들을 좋아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오면은 되게 좋았던 거예요. 막 상석에 앉히고 차별하고 그랬던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했는데 남자들하고 비교보면은 인격적으로 좀 무시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가난한 과부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4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행동을 살펴보자. 공정한 시선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시기 위해 부자들도 보았고 가난한 과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관찰을 통하여 살펴본 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즉 먼저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랬죠? 자,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라고 하는 건 연보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다 앉아있는 겁니다. 보기 좋은 위치. 왜냐하면 앞에 서기관들의 외식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잠시 이렇게 앉으셨던 모양입니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2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랫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관찰은 꼭 필요한 것이죠. 누구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사람은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왜곡해서 보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좋은 선행을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오해해서 해석을 하고 다른 말을 퍼뜨리기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발 없는 말이 멀리 가고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는데 회자되는 것이 없는데 뭔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 말은 확 정말 퍼져요. 누룩처럼 막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가 당사자의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교제 나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나가는 분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거 없는 말들을.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기 전에 유심히 살펴봤어요. 부자들의 연복에 헌금 넣는 걸 계속 봤고 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유심히 본 겁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다가 좀 밖에서 갑자기 놀라서 충분한 살펴봄이 있은 이후에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뭐 그렇겠죠.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막 수근수근 여기서 막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귀나 봐.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말이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사랑과 선행 이런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모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여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도 근거 없는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딱 듣고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한 술 더 떠서 세상에 그럴 수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딴 데 가서 형제만 알아, 자매만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혹은 잘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의 말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시선에 색안경을 끼워주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도. 아빠가 자면 피곤한 거고 애가 자면 공부하기 싫은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교사들 상호 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각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격 탓에 퉁명스럽게 막 한번 툭 내뱉었는데 그곳이 마치 내 가슴에 큰 비수를 맞은 것처럼 오해하고 판단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악한 감정을 가지는 경우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남편이 밖에 들어가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어라? 별로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식었나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바로 그 현장 그것만 딱 보니까 내 마음은 불편했었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들, 근거 없는 표현들 이런 것은 주의하고 혹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시선, 양편을 바르게 바라보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5번, 와서 넣는지라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밑줄을 와서와 넣는지라에 해놨습니다. 헌금의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잡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결심을 나름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처지가 좋지 못하고 더구나 헌금하려고 하는 그 비용이 적을 때는 더 망설여질 수 있겠죠. 부자들 헌금 쫙 하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가서 내가 그 동전 딱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교회당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고 뭐 행사 있으면 가끔 가서 뭐 선물만 받고 안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꼭 헌금을 하려잖아요. 이거 그 자줏빛 그 헌금함 아십니까? 자줏빛 헌금함 십자가 다 그려져 있고 그게 이렇게 가는데요. 그거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너 가난한데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는데 다른 애들 이렇게 100원 딱 집어넣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100원 집어넣는 게 좀 어떤 사람은 좀 큰 거 집어넣고 나는 그냥 만지자마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쫙 입고 누가 봐도 딱 보니 부자예요. 그리고 돈 봉투를 딱 집어넣습니다. 나는 동전 두 개를 만지작 하면서 그거를 집어넣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과부는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과감하게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 여인이 망설이고만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창피해. 이걸 가지고 뭐 해봤자 뭐 하겠어 하면서 그냥 주머니에서 결심하고 집을 나섰어요. 연복이 앞에 지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손에 주머니에 넣고 그 동전은 손바닥에서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러고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어차피 사람들 많은데 뭐 누가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강제도 아닌데. 안 그래요? 기로에 있지 않았겠어요? 이거 내 하루 생계비인데 내가 이거 없으면 오늘 깜깜한데. 근데 과감하게 넣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6번에 풍족한 중에서 혹은 구차한 중에서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구차한 중에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야, 두랩돈도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참새 한 마리도 가치 있다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가치 있는데 그 참새 한 마리조차 살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돈이. 그것도 역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액수, 우리는 그 액수에 민감한데 예수님은 마음에 민감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집에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서 꼭 이렇게 뭐 잘 차려지면 감사하고 뭐 조금 있으면은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아내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 테이블에 차려진 것을 가지고 부인을 평가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은 옳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감사하게. 주는 대로. 가끔가다 너무나 특별한 라면을 주면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마음입니다. 마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저녁밥을 차려주고 이것저것 챙겨서 주겠어요. 마음이죠. 마음. 식당에 가보면은 돈을 주고 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서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주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 먹기 촉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까? 밥 조금 더 달라 그러면 조금 돈 더 받잖아요. 네? 집에서는 더 안 받잖아요. 감사하죠. 마음이에요, 마음. 집에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왜?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 여러 형제들을 섬기고 돕는 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풍족한 중에서 구차한 중에서 내 생활이 구차한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7번에 여인의 헌신을 알아준 유일한 분 예수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연복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의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고 그녀의 헌신의 정도를 두 렙돈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두 렙돈 안에 숨겨진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헌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시선을 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뭐 세상에 6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성도입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 또 그 성도들 중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특별한 그 소수는 또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여인처럼 헌신된 성도들의 비율도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헌신된 사람이 점점점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 수가 늘어나면 헌신된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 줄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많은 걸 원하진 않았잖아요. 양으로 따졌습니까? 양으로? 질로 따졌어요. 질로. 그 헌신의 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8번.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향유옥합도 받으셨고 두 렙돈도 받으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노동자의 1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향유옥합도 받으셨고 정말 적은 두 렙돈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나 의사, 의원 누가 같은 사람도 훌륭하게 쓰임이 되었고 베드로나 요한,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학문이 없었던 그들도 역시 훌륭하게 쓰임이 되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귀 쓰이든 천이 쓰이든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비싼 돈도 통용되고 싼 돈도 통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통용되는 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싼 거죠. 싼 돈이 여러 사람 손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통용이 됩니다. 집에 보면 이런 건 굉장히 비싸 보이는 컵이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쓰이는 컵입니다. 근데 집에 양치질할 때 쓰는 플라스틱 컵은 정말 수시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막 이렇게 돼도요. 웬만하면 안 버리고 끝까지 씁니다. 혹 귀한, 비싸 보이는 건 아니어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깨끗하고 그래도요. 더러우면 못 쓰잖아요. 정말 컵이 없으면 양치질하는 컵으로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쓰라고. 그렇죠? 깨끗한 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 앞에 내 헌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당대 종교가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냈어야 됐기 때문에 서기관들 눈을 의식을 했습니다. 혹은 다른 부자들을 의식했겠죠. 이 가난한 과부는 서기관들을 의식했다면 그거 못 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시죠? 사실 얼마를 내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물의 마음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식해서 헌금을 했죠? 사람들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앞에 보면은 권위자라고 바나바 나오잖아요.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야 정말 믿음 대단하다고 막 그랬을 겁니다. 이에 질세라. 나도 역시 그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재산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 혹은 종교가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헌신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뒤에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 속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늘 의식했던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의 헌신은 그 대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웠을지라도 정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상을 직접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 상을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받은 것은 담임 선생님께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이름과 도장은 교장 선생님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임명받은 거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사람을 통해서 추천과 권위에 의해서 혹은 마지못해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헌신의 정도를 나를 뽑아준 사람 정도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부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9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적은 달란트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역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신 것을 받으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겠어요? 그건 강도지.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준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요구할 수 있죠. 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잖아요.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습니다. 다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어쩌죠? 난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난 어려운데.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난 안 되는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자식이 그러면 부모님 열받을 겁니다. 정말 이것저것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셔요. 갓난아이가 걷는 것밖에 못합니다.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워해요. 그가 내 생명과 연결된 자식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늘 부족한 것처럼 한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누구 앞에 사냐? 그런 희생을 사람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손해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누구에게 드렸죠? 누구에게? 주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것도 결국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완전히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해지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산의 일부입니까? 물질의 일부입니까? 내 용돈의 일부입니까? 내 시간의 일부입니까? 시간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환경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그 있는 그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혹 핑계되는 그 이면에 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감추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지식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진 재물도 별로 없을 수 있고 가진 시간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합니다.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찾아보십시오.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등불을 들고서 막 샅샅이 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샅샅이 한번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보세요. 생각외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부자의 모습과 가난한 과부의 모습, 그 가난한 과부에게 있었던 정말 적은 것, 하지만 그 연예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중요한 그것,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고 정말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있는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온 어린이들이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앞에 희생을 각오한 교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능력을 더 한데 모아주셔서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